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 어간에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7장과 8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이 7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1,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앞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내용이었죠. 거기 보면 유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물용 그 짐승을 팔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역시 성전세로 사용될 돈을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보고 대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꽤나 과격한 행동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제압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등장하셔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존재감을 얻게 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인지 예루살렘의 지도층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기도 했다고 요한복음 3장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5장인데 5장 1절에 보시면 이번에도 역시 어떤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첫 번째 사건 이후 이듬해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은 주로 유월절과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유월절은 봄에 있고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데 둘 사이의 기간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신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는 안식일인데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던 오랫동안 앓던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이나 앓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나을 법하지 않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도 사람들의 그 시선은 다른 데에 끌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게 하는 것 같은 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자에게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내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규정에 해당이 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멈추시면 이제 세상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안식일 규정이 저촉되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특히 유대 당국일 텐데 유대 당국은 예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요한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 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정황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예루살렘 방문 이후로 유대로 다니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본 대로 거기에 가면 죽을 위협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초막절이 되었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죠. 앞에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갈릴리에서 보내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이후로 시간은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에서 등장하신 이후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지 2년여가 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난 때였죠.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면 지금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당국의 적대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지금 신변의 안전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다시 7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형제들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모이는 초막절이야말로 사람들 앞에 무언가 발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너희야 아무 때나 올라가든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간 후에도 갈릴리에 홀로 머물고 계셨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로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인지 형제들이 출발한 이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떠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꼭 무슨 작전이 수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셔서는 명절 중간에 불쑥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여기 분위기는 예수님이 걱정하던 그대로입니다. 1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분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머물렀습니다. 때는 양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니까 이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이제 감사하는 절기가 되죠. 그리고 예전에 광야 때에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일을 이제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매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북쪽에 있었는데 성전에 가서 그 물을 길었죠. 광야에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일을 이제 기념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초막절이니까 이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을 터이죠. 그런데 그 인파를 보며 당국자들이 찾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왔을 텐데 예수가 어디 있는가라고 묻고 있었던 것이죠. 모인 사람들 역시 관심사는 예수에게 향하여 있던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다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설에 모여서 사람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놓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13절에서 말하듯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예수 얘기를 꺼냈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 봤단 말이냐? 나랑 같이 가서 얘기를 좀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될 터이니 사람들이 수군거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술렁거림이 있고 당국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불쑥 성전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모두들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던 당국자들도 놀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19절로 가보시면 거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에 이어지는 무리들의 답을 보면 무리들은 당국자들의 태도를 충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당신을 죽인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묻기도 하죠. 만약 이 무리에 예수님을 찾던 당국자들도 섞여 있었다면 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걸 알고도 여기 와 있는 것인가 하고 물었겠죠. 바로 여기서 이 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사람들 앞에 서 계신 것이죠. 뭔가 일이 터지려는 듯 공기가 숨쉬기도 어렵게 빽빽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편안히 여기저기 다니셨던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7장과 8장의 마무리 부분인 8장 59절 끝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의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초막절인데 기간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6개월 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막절이어서 가을인데 이듬해 봄이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분위기를 보면 꼭 그때가 아니라도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분위기가 예루살렘에는 가득했다라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묻게 되는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를 잘 피해 다니시다가 아까 8장 끝절에서 본 것처럼 잘 숨어서 움직이시다가 6개월 후에는 더는 피할 수 없어서 죽으시게 된 것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바를 따라가 보면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게 될 일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병에 걸린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빨리 조처를 취하지 않으셔서 굳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당국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주도적으로 결정하시고 있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내 때, 아직 이르지 않은 내 때는 예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적대감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께서 죽기로 스스로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7장 본문에 보면 눈에 두드러지는 면들이 나타나죠. 25절, 26절에 보시면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묻죠. 아니 분명히 죽이겠다고 당국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물인데 왜 건드리지 않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또 30절에도 보면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또 44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또 45절에도 보면 당국자들의 반응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었는데 잡지 못하고 돌아오죠. 어째서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펄펄 뛰는 장면이 45절 이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 내내 그 예루살렘과 성전의 분위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죽이려는 적대감이 팽배한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자꾸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주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적대감을 멈춰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잡기는커녕 놀라움, 경의감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합니다.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포조를 파견하였는데 그들조차도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경이로움에 휩싸여 잡아올 수 없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밀려드는 쏟아지는 것 같은 쏟아지는 물결 같은 저기를 멈추어 놓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뭘 하려고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막고 계시는가? 그것은 이들에게 긴 말씀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느라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 지금 7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긴급한 것이어서 이 말을 전하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사연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7장에서 볼 수 있는데 7장과 8장에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7장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7장에서는 네 개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대화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대체 배운 적도 없는데 명문 랍비 학교에서 그 공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저런 가르침을 어디서 베풀 수 있단 말인가? 어디서 배웠는가?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이다. 자,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아 여기 와 있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전부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0절에서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답하시죠.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죽일 이유도 너희 나름대로 찾아내고 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1년 전에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그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안식일에 사람을 건강하게 한 것이고 안식일에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나를 너희는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답하고 계시죠. 세 번째 대화가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경의감에 쌓이지만 아직 그분을 인정하기는 어려워하죠.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분의 출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신지를 아니까 그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 그리스도라면 그가 어디에서 오신지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람의 말이 들려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외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출생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보내셨다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대화가 31절 이하에 이어집니다. 여론이 자꾸 쏠리니까 당국이 체포조를 출동시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떠날 것이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중요한 임무가 와서 여기 잠깐 와 있는 것이다. 내가 굳이 여기 와 있는 것은 파견되어 온 것,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 내내 지금 대화의 주제는 출신 문제하고 관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에게 어디서 출생했는지를 묻고 있죠. 7장 끝부분에서도 보면 이 당국자들이 예수를 제거하기로 마음먹는 것은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라고 묻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인지를 확인하면서 계속 그분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도 계속 출신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죠. 자신의 출신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내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을 요약해 본다면 나는 여기 출신이 아닌데 보냄을 받아 여기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용건이 있으셔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고 나는 지금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작년의 일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작년에 여기서 본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에 어울리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37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제 처음으로 공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년 전의 사건이 무엇이냐? 운 좋게 누군가 내 눈에 걸려들어서 38년 동안이나 앓던 병을 나았다. 아니, 그런 것. 그러니까 내 눈에 걸려들기만 하면, 나한테 잘 보이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만 어떻게 운이 좋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이 좋은 소식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성전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와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죠. 그것은 목마른 너희에게 물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무리 앞에 서 계십니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하고 묻고 있죠. 이들은 메시아 예언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밝았을 유대 당국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것을 지금 성전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맥락이 있죠. 두 장 앞에 가보시면 53장에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 노래가 나옵니다. 52장 13절부터 이어져서 53장 끝까지 네 번에 걸쳐 나온 그 이사야에 소개되던 여호와의 종의 마지막 노래가 소개되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4장은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지를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55장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54장 1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홀로 된 여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말씀하겠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치욕에 몸을 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맥락으로 치면 자식 때문에 자식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부모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남편이 없고 아이도 없는 그런 여인에게 친히 남편이 되시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일이 어떤 의미인지 1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에 비유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록되고 있죠. 화려한 색깔이 너에게 입혀질 것이다. 그리고 보석으로 성문과 문이 만들어질 것이며 더는 학대와 공포도 없게 될 것이고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는 도무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까 두려워 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서 이들에게 임하시면 이들을 치려고 하는 모든 연장이 도무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여호와의 종 때문에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5장이 누구에게 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좋은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 아무것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이들, 인생의 무언가 좋은 일을 있기를 바라지만 감히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부르며 초청을 하고 있죠. 아무것도 대가로 지불할 수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자, 그것은 53장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의 종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러한 초청이 있게 될 것이라고 55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5장 8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 이 초청에 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청장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년 전에는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를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안식일에 나을 수 없는 병자를 고치시며 이제 펼쳐질 일에 예고편을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다시 여기 서셔서 사람들에게 외치시며 사람들을 이 드라마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 와라, 너희 누구나 와라, 목마른 자들이라고 느끼는 자들이라면 다 와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용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뭘 모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약속된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뭘 모를라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 이 약속이 구약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에 착수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이 진행 중인지 이들은 먼저 그 사연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의 사연이 점차 설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는 불쌍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눈이 벌게 져서 쫓아다니고 있는 자들,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엇 하나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세우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 그들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성전에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 이 일을 공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때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이와 같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인데 바로 우리야말로 이런 명절에 어울리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이 추수의 때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위협을 뚫고 이 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해 죽음의 힘을 멈춰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시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성경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련해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여 구원의 일을 열어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초청을 받아 우리도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 물을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받아 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지나며 명절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라는 것 기억하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